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도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단 경계 주일인 오늘 오직 복음을 붙들고 모든 이단 사상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물리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씀이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요.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때 말세 지말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전쟁 그리고 통일벼 같은 유전자를 조작한 그런 식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 말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까지도 막 유전자를 조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고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말세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사람들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누굴까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보통 이제 통일교 문선명씨 그리고 캐톨릭 교황 그리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골바초프였습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골바초프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최후의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쟁이 중동 지역쯤에서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골바초프가 그 세계 제3차 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아마 적합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때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도 있었고요. 근데 특별히 골버처프는 막 얼굴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붉은 색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적그리스도 이미지하고 아주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적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골버처프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고 소련 제국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씨도 죽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세의 징조로 제시되는 증거들이 달라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몸에 넣는 뭐 칩이 666 해가지고 말세의 징조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뭔가 지금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온난화 현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마다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분출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은 이제 자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태풍, 홍수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생태계 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꽝 하고 터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마지막이 아니라 팬데믹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 앞으로 이런 게 자주 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끝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년 내내 얼어붙었던 남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녹아내린 캐나다 북쪽 땅에서 700여 년 전에 죽은 술록의 배설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배설물 속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대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얼음 속에 갇혀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었던 바이러스가 지구 온난화로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동토 속에 잠들어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만약 모두 깨어 일어나서 인간에게 전염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진다면 생각하기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나온 이런 종류의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설마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결코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온 세상 어디서나 퍼진 이 코로나는 마치 지구 온난화 현상처럼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영적 바이러스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영적 바이러스 감춰져 있었거든요. 몰랐거든요. 아,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초기 30일간 주로 우한 관련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발생해서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확진자 때부터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31번째 확진자를 통해서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진원지로 판명됐습니다. 4월 말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75%가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춰서 활동하다 보니까 드러나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A라는 교회 몇 명이 있고 B라는 교회 몇 명이 있고 이거 밝혀지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활동으로 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천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져 들어갔죠. 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막 압력을 가하면서 그간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신천지 활동의 그 규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마치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딱 녹고 나니까 과거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몇 개고 그리고 어디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신도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때까지만 해도요 기성교회들도 합세해서 신천지 공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성교회들의 문제점도 좀 당황스럽게 한두 가지씩 막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코로나 관련 거짓 정보를 믿고 코로나 소독을 위해서 소금물을 갖다가 스프레이로 신도들의 손과 입 안에 뿌려줘가지고 무려 72명이나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 아시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면서 이단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 정치권이 이제 교회 압력, 사회 정치권의 교회 압력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에 좀 약화되니까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얼마 전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이제는 이제 핍박의 어떤 대상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매우 뜬금없이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한동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됐어요. 전 목사라는 이 분은 그간에 매우 과격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모두 탈퇴해서 함께하지 않는 어찌 보면 이름뿐이에요. 한계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연합 회장, 그러니까 대표 회장이 되시면서 마치 이분이 한국교회 전체 1천만 성도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분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분이 또 그곳에서 또 한쪽에서 했나요? 그분들이 다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모인 건 아니죠. 그냥 다 거기에 나라를 걱정해서 모인 것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그분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연설을 함으로써 마치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그분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전체 기독교회가 한국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 가지 얘기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분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은 이미 오래전에 무분별한 정치 참여와 그리고 이단 해제, 이단에 대한 분별을 잃었어요. 이단 해제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잃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잃은 기관에 이분이 대표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이 비슷해서 매우 혼란스러운데 현재 한국의 8개 주요 교단이 가입된 제대로 된 교회 연합체는 한교총입니다. 한기총이 아니라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그리고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속한 8개 주요 교단 2단 대책 협의회에서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인 지난 8월 초에 정광훈 목사를 2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각 교단 총회에서 그 내용을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오늘 2단 경계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원래 2단은 크게 판단 기준 아무나 2단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2단으로 몰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2단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 2단으로 정죄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이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핵심 교리에 위배될 때 이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혹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교회의 그 질서를 훼손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나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교회 서로 이렇게 교단이랄지 이 연합체의 이 공교회의 질서를 훼손할 때 이단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몰몬, 다락방 운동, 귀신론, 신사도 운동, 피지점 사건의 신옥주 씨 사건 아시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단으로 정죄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며, 이단의 폐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는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이단 집단인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교주의 영생불사를 믿게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예전에 통일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 그 교주를 갖다가 그 말을 갖다가 막 신의 말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영생불사를 바라는 희한한 이런 영적 바이러스죠. 이런 사상에 감염되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분별력 있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직장을 포기하고 이혼 등 이제 반사회적 행동을 갖다가 자행하게 돼서 자기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단에 감염되는 것은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교회들이 이렇게 늘 이단 경계주의를 두고 이단들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는 구절을 주목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단들의 관심은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의 관심이 아니고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요. 그 공격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만약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오늘처럼 이단 경계주의를 두고서 이단 방어 교육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 이단에서 보듯이 이단들의 주 활동 부대는 항상 기존 교회들이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대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캐나다의 동토 술록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고대의 바이러스가 만약에 짐승에게만 머문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별 문제가 아닐 겁니다. 뭐 짐승에만 머물면 우리가 뭐 짐승 죽어가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는 있고 또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뭐 치료처를 발견해가지고 짐승들이 멸종하는 위기를 갖다 면하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직 남의 나라 보듯이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 가 인간에게 전염될 때가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박쥐 바이러스가 박쥐 몸 안에만 머물면 되는데 그게 사람으로 옮겨올 때 이제 코로나가 돼서 그래서 온 세상에 고통하게 되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단이 교회 밖에 머문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무서운 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영적 바이러스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번식하고요. 다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또 전염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신천지 같은 영적 바이러스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신천지 같은 영적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이런 거죠. 새로운 영적 바이러스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한 기여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새롭게 드러난 영적 바이러스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을 통해서 드러난 정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신종이에요.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 맞아요. 감염률이 놀라울 정도예요.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그분의 말에 감염됐지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신앙은 목사에게, 정치는 정치가에게입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분야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반드시 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 전목사라는 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내분과 홍수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오해가 없도록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인들은 절대 정치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인 가운데 여당, 야당, 정치가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회 안에서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인이기도 하지만 사회 안에서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니까 각자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투표해서 자신의 견해를 입장을 밝힐 수 있어요.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그것도 교회 강대성에서 하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건 진짜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가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부딪힐 필요도 없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그건 정치적인 견해, 국민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그냥 조용히 투표장에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의견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거 괜히 맞추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와 자식간에 의절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이런 해설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건 마치 어느 편도 아닌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어느 편입니까? 열심당원 시몬 편인가요? 세리 마태 편인가요? 어느 편도 아닌 예수님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혹은 어떤 견해를, 근데 이렇게 편들게 되면 어떤 예수님이 어떤 견해를 가진 정치인 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반쪽 낼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요, 이 정치 바이러스 전염되면 교회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좌파는 과거 공산주의 좌익과 연결된 사상처럼 오해를 받아 좌파는 그저 공산당이라는 공식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목사님들은 다 우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해할 살 만한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부터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오해인데, 그러나 정치 세계에서 좌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하고는 좀 다른,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가리켜서 좌파라고 얘기하죠. 미국에 좌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좌파가 있죠. 민주당이 좌파로 생각되는 좌파거든요. 왼쪽이라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파, 근데 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근데 좌파입니다. 그리고 우파는 수국 꼴통이나 혹은 친일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자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공산당 아니고요, 우파는 이게 친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데서부터 굉장히 혼돈이 많아요. 정치 세계에서 좌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진보적인 생각하는 진보가 좌파고, 정치 세계에서 우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건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자, 좋은 것들은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수인 겁니다. 우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의 몸에 반드시 좌우 양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치 세계에도 반드시 양쪽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한쪽으로 기울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반드시 이제 잘못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요, 교회 사명인 복음을 좌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돼요. 복음의 길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는 자유롭게 가지시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거나 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며 가증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편가르기에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래서 한쪽 편에 섰어요. 오케이. 한쪽 편에 섰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우파, 미국에서 말하는 우파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쪽에 서서 이 정치적인 행각으로 자기가 지지했던 당에 한번 섰다고 생각, 집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정치라고 한 것은 권불 10년이 항상 영원히 가는 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지했던 당이 폭삭 망했, 만약에 지금 성공했지만 그 다음 해에 다른 당이 된다면 어떻게 돼? 기독교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정치와 선 사람은 정치와 함께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바이러스가 맞아요. 이게 들어오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정말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광이라는 목사라는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분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나라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요즘 등장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신종,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이전에 한 사람 더 있었죠. 국정농단으로 감옥 살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입니다. 그분은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또 그분에게 정식 교단에서 안수를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목사가 맞아요. 그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 진짜 목사님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자칭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영적인 정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게 이단이죠. 말하자면 그가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보수 정권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받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건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보수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겁니다. 이게 선악을 떠나서 위험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손실이 미쳐지게 된 게, 그리고 이제는 정광훈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보니까 목사되는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분이 목사증을 받았다는 장로교 대신 측 교단에서 제명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직 주요 교단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게 드리는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현재까지 형태는 내용만 다를 뿐 이단 교주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 교회 내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혹세무민이라는 가짜 목사라는 혹평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정이 돋보이는 용기 있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느 선에 서야 되는지.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고려말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뭐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려말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제 고려가 망하는데 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죠. 빨리 망하는데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두 가지로 나뉘어 칭송과 혹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고려를 망하게 한 요승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돈이야말로 고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신돈이라고 하는 중은 오늘날 자칭 목사처럼 자칭 승려가 된 사람이거든요. 불교 어느 종파에도 소속지 않은 떠돌이 승려, 그러니까 혼자만 오른, 그러니까 보통 승려들은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혼자 산다든지, 이분은 주색 잡기에 능했었거든요. 할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칭 승려. 그러다가 노국공주를 잃고 시류에 빠진 공민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이 왕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는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고려말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과격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면서 권문 세적의 반격을 받고, 그래서 권불 10년이 오래가지 못해요. 정치에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큰일 나요, 진짜.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문 세족의 반격을 받고 또 개혁정책의 염증을 느낀 대통령도 변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공민왕에게 제거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개인적으로만 제거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개인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뜬금없이 신동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불교, 그가 중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교까지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버리죠. 고려말 승려들에게 된 이씨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유교를 국교로 선택하죠.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망하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언제든 교회에 엄청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하려면 좋아요. 정치에 누가 말리나요? 목사 타이틀을 놓고 제발, 예? 목사 타이틀을 놓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 저도 오늘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 경계주의래. 그러나 목사 타이틀로 정치적인 발언을 세상에서 하고 다니면 세상은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줄로 알아서 교회 전체는 그 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교회 질서를, 공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게 이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를, 이단 판단의 기준은 둘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기독교 핵심 교리에 위배된 말을 하거나 가르침을 줄 때 이단. 둘째는 교회의 하나됨과 안녕과 질서, 공교의 질서를 파괴할 때 이단이 된다고요.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한국의 8개 주요 교단 이단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승우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분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그분이 이단이 아니라고 또 옹호하고 다닌 거예요. 변승우라고 하는 목사는 유명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말할 수 없이 심각한 피해를 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유유상종인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정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분의 말을 경청하고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죠. 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공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강대상에서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신성한 교회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한쪽 편에 서서 정치적인 울분을 통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누구든 강대상에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 정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늘 본문의 말을 빌자면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다 말세지말, 말세 중에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까지도 말세지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말세지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느껴지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진짜 제가 30, 40년, 50년 전 이거 완전히 달라요. 지금 느껴지는 게, 그때는 말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느껴져요. 빙하가 녹고 동토가 드러나면서 태풍 홍수의 피해의 규모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염병은 이제 팬데믹이 되었고요.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말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태풍이나 홍수 혹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은 우리가 이때 가장 주의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거짓된 영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이단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조심해라. 마지막 때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는 온난화로 얼어붙어 감추어진 땅을 드러내듯이, 그리고 감추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감추어진 신천지 이단의 정체를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영적 바이러스도 보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이 뭔지 아시죠? 백신이 가장 좋습니다만 백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영적 바이러스는 이런 대처법도 마찬가지예요.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영적 바이러스인 영적 바이러스에는 특효약이 있어요. 백신이, 그게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의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특효약 백신이에요. 복음 외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짓 선지자로 간주하고 걸러내면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 모임에 가서 들으시면 돼요. 교회에서 들을 얘기는 아니다, 그겁니다. 가끔씩 목사님들께서 정치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그거는 좌파 우파 갈 것 없이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한쪽 편을 드는 겁니다. 어느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 이게 정치적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정치 얘기를 할 곳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가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그리고 신앙생활 영혼구원은 목사님께서 다루시면 됩니다.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이 서로 섞여서 혼란스러워지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듯이 이단이 우리 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단 경계주일, 세상의 온갖 바이러스부터 소중한 이 몸을 지키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내 자신이 이 나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시고요. 내가 감염되었다 판단하는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4일 격리하시면 돼요. 사람 안 만나시면 돼.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하시면 돼요. 늘 그리고 모든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뭐라고? 예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 경계주일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인 예수 복음에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해서 말세지 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